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존전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열매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 먼저 편지를 통해서 또 이번 편지를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되풀이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럴까 성김이 다르지요. 갓난아기를 사랑할 때 하는 것과 한 살짜리 두 살짜리 또 뭐 사춘기 아이들 병자인 사람들 노인들 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성김이 사실 사랑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해준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고요. 또 사랑한다고 한 것이 썩은 열매가 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굉장한 상처와 짐이 되는 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한 동기로 한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이 잘못되고 또 때가 잘못되고 자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 바울에게 잘해줬다, 못해줬다, 바울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한 식의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외모적인 성공이나 또그 사람들이 소위 잘 된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서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고 속상했고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바울을 걱정 끼쳤구나 하고 후회도 하고요. 회개도 하고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사모하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분쟁하고 당짓고 사람들 뒤에서 비판하며 수군거리며 또 거만하고 다른 사람도 없이 여기고 더럽고 음탕한 간음하고 호색적인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갔을 때도 또 너희들이 그럴까 봐 내가 걱정이다.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까봐 두렵고 또 너희들한테 그러한 그 싸움이나 그런 분쟁, 그런 거만함이나 그 어지러움이 그대로 있을까봐 그걸 또 볼까 그것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그러한 너희들을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봐 너희로 인해서 정말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봐 봐라 쟤네들이 저렇잖냐 하고 그렇게 하실까봐 그것도 두렵고 또죄 지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또 그냥 그렇게 호색적인 간음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봐 그것도 두렵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 뭐라 그럴까 원인이라 그럴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봐 두렵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공통적인 소원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면 그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근심인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행하면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하다 인정받는 그러한, 인기 있는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안 살아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괜찮을 거야라고 하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 악이용하고 있는 거. 말하자면 선을 악으로 갚고 배은망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죄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대로 그냥 덮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도 물론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에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수치수모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이 거기에 값이 치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고통, 그의 아픔, 그의 수치수모,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냥 부채원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는 이미 자기의 육을 좇아 사는 삶이 아니라 육에 있지만 육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령을 좇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러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 회개치도 않고 있다.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빛 가운데 없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 삼는다 생각 안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밀쳐내고 그리고 우리가 만홀이 여겨서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주장,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기쁨, 내 영광 구하면서 자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봐야 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그대로 허락하시고 그대로 봐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았다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그대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치밀하게 빛으로 말씀으로 다루셔서 징계하셔서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높아진 생각들, 치우친 것들, 상한 것들,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것들 다 하나님이 일일이 죄로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뭐 훈계하고 뭐할 때는 너를 위해서야 하지만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내가 흡족한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 삼아서 나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 체면 안 다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자식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뭐랄까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자식이 그것이 유익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는 데에 정말 소위 말하면 힘을 갖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도록 그것이 너를 위한 거라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뭐랄까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뭐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도 그러한 마음의 동기 때문이라면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한 아이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이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것을 오직 한 가지 정말 소원으로 삼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내가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는 성경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삶 속에서 이것저것 착 간섭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키웠지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밖에 안 되더라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멀리 서서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심령, 가난한 심령,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사람이,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정말 낮춤을 받으면서 그들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는 설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라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자꾸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겸손해져요?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못난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더러운 사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뭔가 자기하고 다른 그러한 업스여기고 비판되는 사람을 옆에 잔뜩 두고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자꾸 되고 그리고 내 자식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들보다 괜찮은 사람 되는 것이 뭔가 목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자 몸에 가시를 두시고 연단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고통을 받음으로 항상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음으로 사람들에게 배반당함으로써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언제든지 세상의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습니다. 그냥 바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 속에서 그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그 일으켜 주셔서, 때에 맞춰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성령이 그의 정말 인도자가 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그 바울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능력받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정말 넉넉히 이기는 이라의 그 이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너희들한테 세 번째 갈 텐데 내가 지금까지 편지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엄히 너희들을 그렇게 다루기를 원치 않는다. 가서 정말 너희들을 야단치거나 너희들에게 엄격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번에 다시 가서 그냥 그대로 있는 회개치 않고 너희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고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어지럽고 아직도 그냥 분내고 있고 당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면 아직도 너희들이 간음하고 호색하는 그러한 속에 있다면 내가 이번에는 용서치 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러한 초청과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화내시면서 채찍을 휘두른 거는 오직 성전에서예요. 내 아버지의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제사장들이나 그 레위 지파들,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죄라고도 생각 안 하고 편리상 또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저기 하자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성전에서 그냥 돈 주고서 그 재물들을 사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돕는 거라고도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강도의 굴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한 뭐 소나 양이나 그런 거에 피 자체가 그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빠진 거예요. 우리들은 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찬송도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는 뭐 아카펠라나 성가대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잘 음악해. 그리고 또그 스탠드그라스에 그러한 웅장한 천장이 넣고 그 아치가 되어 있고 그런 거가 뭔가 교회라는 그것이 참 멋있고 고상하다는 그러한 그 인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서도 감동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를 듣고도 감동을 하고요. 잘하는 거 보면은 아 잘한다라고 박수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은 사실은 노래가 아니라 삶이요,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음악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 것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생활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집착하거나 돈이 중요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듯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형태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위선이라 그러고 그거는 오히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뭔가 직분 맡고 은사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중심이 바울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합하자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까지라도 자꾸 씹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간 것이 하나님의 보내시며 그곳에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는데 그러한 고통 속에 그러한 아픔 속에 그러한 정말 그 억울함 속에 뿐만 아니라 그를 낮추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그의 몸에 가시를 두시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서 바울을 하나님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뭔가 뭐 너희 편지로는 그 힘이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하면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뭔가 자꾸 자기들의 잣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든 바울은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이 그대로 죄를 짓고 있고 너희들이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약한 자가 되어서 죄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듯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듯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듯 용서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강경한 단호한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동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에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안 됐어서 뭐 해서 이것도 덮어주고 저것도 덮어주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암이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데 죽일 건지 살릴 건지, 그럼 살릴 거면 살리기 위한 것을 할 거고요. 그냥 놔둘 거면 그냥 놔둘 거예요. 저는 제가 암 걸린다 하더라도 항암 치료나 그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주위 사람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사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삶으로 인해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동안 살다가 이 세상이라는 거는 나그네 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제가 죽어도 살리라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 더 살고 안 살고에 대해서의 그러한 것이 제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리려면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아픈 거고, 얼마나 힘든 거고, 얼마나 어려운 거라 할지라도 살리려면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들어갔을 때는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약물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그 통증에서, 아픔에서 고통받지 않도록만 도와줬어요. 기껏해야 산소 호흡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래를 뱉어낸다든지 아니면은 통증을 없앤다든지 그러한 것밖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은 죄에 대해서는, 그건 암세포보다 더한 겁니다. 잘라내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뜨뜻 미지근하다면은 성령을 좇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을 좇아 살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 육체 소욕대로 살고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 죄는 용서받고 그 죄는 다 씻음 받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성령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욕을 좇아 살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지 마음은 자기가 주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거는 자기의 소욕, 육이, 그냥 죄의 종,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그것이 왕노릇하니까 계속 자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원수 삼는 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사람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유익한 거 그들을 위해서 다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가진 거나 자신도 다 허비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겠다. 그거에는 내가 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값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의 영혼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를 너무나 저에게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습관화된 말씀처럼 제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는 많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많이 듣는데요. 그만큼 저는 참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볼 테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어떠한 것에도 네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가 영향받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영향받지 말고 어디에서 제가 빠져나와야 돼요? 저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에 가장 방해되는 거는 자기 육체의 생각이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고 모든 지식을 다 파하고 온전히 굴복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산재물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그한 마음 그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교지 많이 사역에 열매가 많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만은 그런 거 이전에,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공이라든지, 그러한 결과 이전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에 섰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라.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건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이라면 모르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본어겐 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라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느냐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는 영생케 하는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너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느냐? 네 안에 복음이 있는데 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인데 왜 아직도 너희들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좇아 사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열매가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의사가 되려고 그래도 의학 공부를 해야 되죠. 또 공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턴십도 합니다. 실습을 하지요. 뭐 선생이 되려면 선생님 되는 공부하고, 미용사가 되려면 미용사 되는 것도 공부하지만, 운전도 그렇고, 실기가 다 필요하죠. 실습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기가 자꾸 경험을 쌓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는 신학교 나와서 뭐를 사역하는 실습을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좇아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교회에서는 신학교 나와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돼서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밖에 되지는 않아요. 왜? 육이니까. 육은 성령을 거스리니까. 교회가 돈으로 됩니까? 성도로 됩니까? 조직으로 됩니까? 무슨 프로그램으로 돼요? 교회는 성령이 직접 사람을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고 배치하시고 하게 하심으로 서로 상합 연락하게 하시고 합해서 스스로 사랑으로 세워나가신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성령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게 조직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르반 얘기가 나올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면서 사람의 유전은 잘도 따른다. 그 유전이 그냥 유전이 아니에요.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이런 걸 싫어하셔.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교회법이 목사님들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경험이 장로회에서 정한 것이 그 교회 회중들이 원하는 것이 성령과 다르고 성령보다 앞서면 그거는 교회를 오히려 해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하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치우치고 병들고 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한다. 음부 세력이 넘어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서 얼마만큼 세상적인 거, 육적인 것이 맨날 쫓겨나가야 되겠어요. 열심히 죄를 토해내고 열심히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오직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으로 일심으로 나가는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삶. 그럴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육체 안에서 구원해 주려. 그러나 감사하리로다지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것을 성령이 하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섬길 수가 없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일심으로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지향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그 사람들의 사실은 깨달음이고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일본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꼭그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셔요. 일본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보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슬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거에 이러한 그 뭐랄까 갈라짐이라고 그럴까 구분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셔.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셔라는 말을 저는 어른 예배에서도 어른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서도 별로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셔. 약하신 거 아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치 부적격자처럼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해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로 하여금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예요. 우리 성령께서 교회에게 보내신 그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뭐예요? 여차없이 회개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죄라는 거는 하나만 율법을 어겨도 다 죄라 그랬어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자체가 은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건데,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건데, 그보다 뭐를 더 바라며, 그보다 뭐를 더 구하며, 무엇을 자랑 삼고, 무엇을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너희들이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이 보여서 맨날 고난당하고 맨날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너희들이 옳게, 너희들이 선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원한다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는 그 한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못하고, 그리고 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무슨 재주가 있고 없고 그런 거는 하나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냐? 그 아이의 생각에,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느냐, 성령을 쫓아 사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이 부적격자라면 모르지만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계신 거 너희들 알지 못하니 너희들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육으로 살고,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왜 아직도 너희들이 그 속에 머물고 있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와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성령을 쫓아 살아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은혜를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주를 영접하면,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온에는, 교회에는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온전하게 살아랍니다. 자비롭게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해요.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랍니다. 그러니까 삶이 요구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게 하시고자 성령님이 친히 계시니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 구습을 좇아서 살던 그 습관된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성령을 좇아라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이 약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약해지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러한 강함이 바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자 앞에서는 뭐예요? 강한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함을 가진 거예요. 왜? 세상을 능히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하신 그 깃발 아래 있으니까.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아프고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외롭고 정말 수고하고 짐진 자 내게로 오라 쉬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초청 그리고 그 섬김 그러한 입장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뭐예요? 약한 자처럼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약한 자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모든 거다 해준다 그래서 자식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간호원이 다 간병한다 그래서 환자의 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들을 섬기는 거는 약한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죄와 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뜻대로 그냥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려고 할때 뭐예요? 단호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죽는데, 그렇게 하면은 해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상하는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놔두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죽을 거잖아요. 그러나 영생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리라는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그냥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이거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리라는 꼭 가져야만 하는, 꼭그 아이들이 갖기 원하는 마음이 그냥 원함으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불에다 손을 대고 물에 빠진다 그래서 헤엄도 못 치고 어린아이인데 그거를 그대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달려가서 안아서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상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게 위험하고, 어느 게 나쁘고, 어느 게 필요한 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는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거는 또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가르쳐서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 사람은 가르치면요.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고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연해지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하고요. 칭찬만 좋아하고 자기를 받들어주는 것만 좋아하는 게 인간 갖고 태어난 육이에요. 선을 선으로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도 못하고 뭐가 유익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죄로 깨닫고 그리고 죄를 토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용서받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나니 성령님은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올가매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자유해요. 정말 자유해요.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합하지 않는다고 또 제 멋대로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한다.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는 참이에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에서만 통하고 뭐 한국에서만 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는 군대 문제나 뭐 아주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예민하고 과민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돌을 맞고 죄인 되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방공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상범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방공법도 없고 사상범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저기 제국시대 때에는 뭐예요? 천황에게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대로 다 처결당했잖아요. 역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라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던 어느 나라의 어떠한 민족적인 문화를 가졌던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나라를 가르고 민족을 가르고 문화를 다 따로 갖고 언어를 따로 갖고 종교를 따로 가졌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요.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종교를 가졌었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물론 아닐 뿐더러 기독교인만의 하나님도 물론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시고 온 인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것이 진리예요. 거기에서 차별을 두고 거기에서 담을 쌓고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이것저것 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조불합게 불편하게 얼마나 서로 비교 경쟁하며 싸우며 사는지 몰라요.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학자였는데 경건주의자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나?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해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적인 민족적인 그 사랑이나 그들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똑같은 사랑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니 오직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오직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오직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고,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고,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자비로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나만 그렇게 되기 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덕을 세우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너희들을 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에 너희들을 엄격하게 다루어서 내가 가서 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해서 지금 뭐예요? 다시 경고한다. 회개해라예요. 죄를 버려라. 끊어라.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랍니다. 바울이 정말 연약해서 모든 것을 다 섬기고 받아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강경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정말 철두철미한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만큼 자비로운 분은 없다. 정말 비교할 아무 대상이 없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고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지만, 소자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눈길 손길이 다 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와 합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죄에서 씻으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찢어 주신 거거든요. 보혈을 흘려 주신 거거든요. 왜?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싫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과하고 그냥 적당히 봐주고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수준이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죄안 짓고 살게 하고자. 뿐만 아니라 징계하시며 연단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요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필요한 거 빼내시고 자르시고 뭐 필요한 거 붙이시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고자. 자유롭게 하고자. 죄에서 사실이 끊겼는데 계속 죄 짓고 있는 거는 끊어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경고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난 그러한 치우친 것들, 상한 것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 대적하는 것들, 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로 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씻음받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분은 이미 이루신 분이니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세상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며 계속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하나하나 제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하나 씻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루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만이 풍성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